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음악은 프랑스 영화음악가 프란시스 레이가 작곡한 영화 빌리티스의 주제음악이었습니다. 영화 빌리티스는 1977년에 제작된 영상과 음악이 아름다웠던 에로티시즘 영화라고 하는데요. 37년이 지난 지금 영화 빌리티스를 기억하는 분보다는 이 몽환적인 음악을 기억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기타 연주곡으로도 많이 연주되는 영화 빌리티스의 주제음악 감상해 보셨습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함께 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EBS 경청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사연 남길 수 있습니다. 트위터 EBS 리슨 통해서도 언제든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전해주세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 모바일 EBS 반디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곧장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연정님께서 날씨가 오락가락해서인지 감기에 걸렸어요. 으슬으슬 하긴 한데 이불을 덮자니 덥고 그렇다고 선풍기를 틀자니 또 춥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저는 이러고 있네요. 흑흑흑. 네, 그렇죠. 요즘 날씨가 또 습하면서 더운 것 같으면서 또 선풍기를 틀면 또 춥고, 네, 그렇죠. 이런 날 또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김순정님, 나들이 가자고 제안을 했는데 무참하게 외면하는 두 아들. 여자친구들과 데이트해야 돼서 바쁘다네요. 큰아들은 한 살 연상녀와 데이트. 작은아들은 100일 이벤트 준비. 벌써 여자친구가 더 좋다네요. 그래서 전 서방님께 잘하려고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아들들이 또 이렇게 크면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고 또 딸들이 크면 남자친구랑 데이트하고 이런 것도 보는 그런 재미도 있겠네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소은의 서방님. 네, 이 노래 듣고 와서 책 읽어주는 여자 바로 시작합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오늘도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네. 이번 주 함께 읽고 있는 책입니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정호승 시인이 살면서 힘을 얻었던 한마디 한마디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이 3일째인데요. 정호승 시인이 힘을 얻었던 한마디 한마디를 좀 들어봤잖아요, 몇 개를.
네.
뭐 유난 씨는 나는 살면서 이 말에 되게 큰 힘을 얻었는데 이거 혹시 생각해 본 건 없으세요?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글쎄요. 저는 뭐 힘들 때도 그렇고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렇고 항상 그 뭐 굉장히 좀 요즘에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얘기 굉장히 좋아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슬플 때도 뭐 너무 또 이거 어차피 또 좀 있으면 지나가니까. 네. 막 기쁠 때도 너무 막 자만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 음악이나 제 연주나 이런 거를 듣고 위안이 됐다. 힘이 됐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맞아요.
저도 좀 힘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또 기빈 씨는 그런 한마디가 있나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제 방송을 듣고 힘이 되고 뭐 좋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저도 정말 힘이 나고 그리고 저는 예전에 한번 제가 친구랑 뭐 이제 진로 얘기를 하다가 난 나중에 이렇게 돼서 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좀 힘들 것 같아, 어려운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친구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머릿속에 그려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넌 나중에 그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 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정말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서 거의 포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준 게 정말 큰 힘이 됐었어요.
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버팀목이 돼주는데요.
네.
청취자분 중에 박소영님께서 또 한마디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이상국의 러브레터 읽어주는 사람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글을 좀 남겨주셨는데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당신 참 좋다. 이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의 큰 보물입니다. 당신에게서 받은 이 기꺼운 선물을 난 아직도 먼지 하나 묻히지 않고 보관하고 있답니다. 어느 날 당신은 나를 바라보며 갑자기 말했죠. 당신 참 좋다. 며칠 전 찾아낸 글귀인데 이런 말은 어떠세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당신 참 좋다.
뭔가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있는 한마디네요.
그러게요.
참 좋다.
이런 말 듣고 싶네요. 그죠?
네. 자주 들으시지 않으세요?
저요?
네.
글쎄요. 자주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네.
유난 씨는 자주 들어보시죠.
참 좋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저도요.
네, 오늘도 힘이 되어줄 한마디 또 들어봐야죠.
네,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이제 갈증을 자주 느끼게 되는데,
네.
근데 때로는 목이 마른 게 아니라 어떤 마음에서 갈증이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순간에 힘이 되어줄 한마디들을 골라왔는데요. 첫 번째 글 읽어드릴게요.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저는 고등학생 때 돈이라는 게 참으로 소중한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은행원이었던 아버지께서 당신 스스로 은행을 그만두시고 사업마저 실패한 탓으로 어머니가 가게를 꾸려나가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한 생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급한 대로 돈을 빌리시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당시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매일 고리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아나가는 일수라는 것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급하면 일수를 얻어 쓰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는데 매일 그 돈을 갚아나갈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일수를 갚지 못해 날마다 저벅저벅 찾아오는 일수재기 영감님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쩔쩔 매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루하루는 어떻게 하면 빠뜨리지 않고 일수돈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픈 마음들이 모여 돈이란 참 소중한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이 없을 정도로 자식들 대학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남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남에게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자도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돈을 벌고 싶습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은 제 삶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자 윤활유입니다. 문제는 제 삶의 방향이나 목적이 물질에 치중되어 있을 때입니다. 돈을 벌면 더 벌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로또 복권에 1등으로 당첨된 사람은 왜 하필이면 1등 당첨금이 10억밖에 안 될 때 당첨되느냐, 당첨금 액수가 많을 때 당첨되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인간을 주인처럼 섬기기도 하지만 노예처럼 종속시키는 본질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돈에 종속되거나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돈의 주인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자족하면 됩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돈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돈은 우리가 자족할 때 소중한 자신의 본 얼굴을 보여줍니다. 제가 오랫동안 잡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각계각층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과 인터뷰를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질문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평생 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돈은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 그분들의 공통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마 곤충 채집망을 들고 나비를 잡듯이 돈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지는 말라는 뜻일 겁니다. 저도 돈을 더 벌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대로 돈을 벌어보지도 못했다고 저의 무능함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는 부처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깁니다. 돈은 소금입니다. 돈은 소금기가 있는 짠 바닷물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목마르게 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도 이르게 합니다. 저는 돈의 소중함을 어릴 때부터 뼈저리게 알았지만 바닷물이 된 돈을 더 들이켜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닷물을 가득 들이켜 목말라하는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은 돈이나마 제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고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향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벌기 위해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귀중한 것을 잃지는 않았는지 성찰해 볼 시점도 된 것 같습니다.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아바의 머니 머니 머니였습니다. 아, 오늘 세 번째 날에 읽은 첫 번째 글입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네.
어떤가요? 맞는 말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이 사람이 뭔가를 얻게 되면 점점 욕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나를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고,
다 갖고 싶고,
네,
약간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돈이 많아지면 권력이 갖고 싶고, 그렇죠.
명예가 갖고 싶고, 네.
권력을 갖고 싶으면, 권력을 가지면 뭘 갖고 싶죠?
뭘 갖고 싶나요? 아직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네. 뭐가 갖고 싶은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네. 유난 씨는 평소에 지갑에 대한 철학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번 글 뭔가 좀 남다르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돈을 쫓아가면 안 되고 돈이 사람을 쫓아와야 된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제가 좋아하는 거 하다 보면 돈이 자연스럽게 쫓아온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글을 같이 읽었고요. 지갑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는데 돈에 대한 철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갑에 대한 철학은 사실 그거거든요. 지갑을 깨끗하게 써야 돈이 많이 들어온다. 뭐 이런 철학인데 그래서 저는 카드도 항상 쓰는 것만 두 장 정도만 탁 넣고 돈도 많이 안 넣고 바지 뒷주머니에 깔고 앉지 않고 뭐 그런 습관들을 갖고 있는데 돈에 대한 그 습관들도 있어요.
어떤 사실. 거 있어요?
제 지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폐가 항상 그 얼굴 있는 그쪽으로 다 돼 있고요. 일단 정렬이 네, 돼 있고 끝에 뭐 예를 들어 접어진 부분이나
네.
그런 돈들은 다 이렇게 펴가지고 깨끗하게
따뜻하게.
보관을 네, 보관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좀 재밌는 건데.
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마트에서 뭐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만 원짜리를 내야 돼요. 근데 지갑을 보니까 만 원짜리가 두 장이 있는 거죠.
네.
하나는 새 돈. 하나는 막 약간 찢어지고 좀 접히고 흔 돈. 그럼 보통 사람들이 어떤 돈을 내나요?
보통은 헌 돈을 내지 않나요?
그렇죠. 헌 돈을 내죠. 새 돈을 내가 갖고 싶어서. 그 반대로 합니다, 저는.
새 돈을 먼저 써요? 네. 왜요?
먼저 쓰는 개념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요.
아.
내가 지갑을 꺼내서 새 돈을 탁 내면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딱 냈는데 막 찢어진 돈 받으면 사실 맞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네요.
그럼으로써 이 돈을 내는 사람의 이미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 돈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 돈 네. 그런 계산할 때도 이미지 메이킹을.
뭐 그런 건 아닌데.
이미지 메이킹이 생활화돼 있는.
그 정도로 이제 돈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맞아.
그런. 뭐 저만의 그냥 그런 생각인데
아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디선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유나 씨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따라서 돈을 쫓아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하다 보면
네.
어느 순간 이제 돈이 따라오는 때가 있다. 저도 이제 그 말은 공감을 해서 그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 그래요. 사람이 자기가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는 점점 자기를 이렇게 떨어진대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 아 이게 다 돈 때문이야. 나 돈이 없어서 그래. 아 정말. 그래서 사람이 돈 어떤 탓하는 말 같은 걸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지를 말고 그 돈을 얘기를 하거나 돈을 받아들일 때 돈을 생각할 때 돈 때문에 이래 이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돈도 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네.
돈이 없어도 그게 왜 돈 탓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돈이 이렇게 나에게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신 것 같아요.
네. 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저희 부모님께서 돈에 대한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주 해주시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요?
뭐냐면은 돈을 벌었잖아요. 얼마를 벌었어요. 그럼 돈을 어느 정도 그 눈뭉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겨울에 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은 손 안에 쥘 수 있는 정도의 눈이 이렇게 모으면 그걸 이렇게 한번 바닥에 쓱 굴리면 그 눈에 이제 눈이 묻죠.
그렇죠. 눈덩이가 커지죠.
네네네. 근데 그 눈덩어리가 엄청 커졌어요. 그 상태에서 한번 쓱 굴리면은 눈이 엄청 많이 붙잖아요.
네.
그걸 돈에 항상 비유를 해주셨으니까 큰 어느 정도의 그 종잣돈이 모일 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면 나중에 그걸 한번 쓱 굴리면 네가 조금 써도 별로 티가 안 난다. 왜냐하면 거기에 눈이 많이 붙으니까. 네, 근데 그 크게 되기 전까지 그 돈을 가지고 참지 못하고 네가 다 쓰다 보면은 계속 굴려봐야 작은 눈덩이만 묻는다 뭐 그런 돈에
정말?
대한 또
와,
얘기가
정말
있었죠.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 지금 어떻게 눈덩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크게 기다리는 중이세요? 많이 붙었나요?
아직 눈이 안 와요. 지금 여름이라서. 네.
없구나 굴릴 게.
네, 펑펑 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이번 글을 읽으면서 돈을 또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인가, 또 돈에 대한 습관, 철학, 뭐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얼마만큼이 필요하고 뭐 이런 돈에 대한 한 번쯤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방금 읽어드리고 이야기 나눈 건 돈에 대한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네. 돈에 대한 이제 갈증만큼이나 우리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사람에 대한 갈증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힘이 되어줄 한마디 이번 글에서 들려드릴게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요즘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친구들이 이야기 끝에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호승아, 요새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어.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 들어 정말 외로움이 느껴져. 친구들이 처음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그냥 하는 말이려니 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말을 듣게 되자 그대로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외로워하지 마. 외로운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왜 외로운가 하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외로움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글쎄요, 저의 이 말이 외로움을 느끼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이 지닌 이 본질을 이해하면 어느 정도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외롭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땐 혼자 길을 가다가 문득 엄습해오는 외로움 때문에 걸음을 멈출 때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저녁을 먹거나 차를 들거나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더 외로워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결혼도 외로운 일이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일 또한 외로운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한테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듯이 가장 가까운 이들한테서 가장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한테서도 저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세상 떠날 준비를 하시는 연로한 부모님을 보면 제가 그 부분에서만은 도무지 해드릴 게 없어 문득 외로움과 쓸쓸함이 몰려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준비는 어디까지나 어머니 당신의 몫이기에 아들은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주름투성이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을 보면 어느새 인간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돌이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가장 외로웠을 때는 내 마음속에 사랑이 부족했을 때였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할 때는 그리 외롭지 않았습니다. 외롭다는 것은 어쩌면 내게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닐는지요. 사랑이 있는 한 외로움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 외로운가 하고 고민하기보다 왜 사랑이 부족한가 하고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양희은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수선화에게 라는 정호승 시인의 시에 멜로디를 붙인 곡입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문장이 이 시 속에 담겨 있는 구절이라고 하네요. 요즘 외로우십니까?
저는 늘 외롭습니다. 이번 네. 글에 정호승 시인이 그랬잖아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다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예전부터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편이라
네.
네, 늘 외로움을 느끼죠.
맞아요. 네, 사람은 외로운 동물이죠.
그렇죠.
네, 저도 항상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고요. 근데 외로우니까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 만나고 연애하고 뭐 외롭게 살지 않으려고 또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도 본질적으로 좀 사람은 외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유난 씨가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하시면서 그렇죠. 네. 항상 누구랑 함께 있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외로움이 잊혀지나요?
같이 있으면요. 전 그래요.
그래요? 네.
저는 그 순간만큼은 안 외롭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함께 있던 사람과 다시 또 헤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땐 더 외로움이 커지지 않아요?
아, 외로웠다가 다시 만났다가 또 다시 헤어지면 커지나요?
아닌가?
커지진 않고 그냥 또
유도하나요,
다시
제가?
다시 그냥 또 외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네, 원래
또
외로움?
만나고 싶고.
그렇구나.
어떠세요?
아니, 저도 그런 것 같고.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뭐 연애하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그런 얘기 봤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혼 33년 차 되신 주부가 네. 쓰신 책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결혼을 앞둔 딸에게 이제 엄마가 해주는 이야기가 담긴 네. 책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책 이제 간략한 이제 내용을 좀 봤어요. 근데 거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혼자인 게 외로워서 결혼을 하면 그 외로움은 둘이라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은 혼자 버텨나갈 때 사라진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을 해도 남편과 혹은 아내와 네.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고 결혼을 해도 홀로서기가 네. 좀 필요하다. 이런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 외로움을 인간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이신 분이시네요. 그분은.
그런가 봐요. 근데 결혼한 지 33년이나 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면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태까지 기억을 하고 있나 봐요.
네. 이 외로움에 대처하는 뭐 나만의 방법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친구들 만나는 거 빼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
저는 외로우면 그냥 놔둬요.
그냥 외롭게? 그러다 뭐 그냥 달과 얘기도 하고.
아니. 그렇죠. 외로우면 좀 혼잣말이 많아지긴 그렇죠. 하는데 저는 외로우면 그냥 놔두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잊혀져요 또.
네, 맞아요.
내 생활로 네. 돌아오게 되고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외로우면 그냥 뭐 TV 보거나 뭐 영화 보거나 그냥.
이제 더 외로워.
외로워요.
네. 혼자 TV 보고 영화 보고.
이런 말이 있대요. 내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할 때는 그리 외롭지 않았습니다. 외롭다는 것은 어쩌면 내게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외롭지 않대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근데 그런 맞는 말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것도 필요하고 근데 그보다 더 필요한 건 내가 사랑을 주는 거, 사랑하는 거. 그게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김종희 님께서 박기빈 아나운서님, 이 밤과 정말 잘 어울리네요. 책 내용이 어렵지도 딱딱하지도 않아서 편히 누워 듣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밤과 잘 어울리나요?
송윤아님께서도 밤에 이렇게 책 내용을 음악과 함께 이야기해 주시니 마음이 참 평온하네요.
아, 이번 주에는 좀 청취자분들이 읽으시면서 마음의 편안함 또 위로를 좀 받으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오늘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갈증 조금이나마 덜어주셨을지 모르겠네요. 박기변 아나운서와 오늘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내일 또 즐거운 재밌는 글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재결합한 GOD 멤버들이 각자 발표한 노래들 두 곡 들어볼게요. 김태우의 너라서 그리고 손호영과 데니안이 함께 부른 하루만.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중에서 오늘은 이 문장에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사랑이 있는 한 외로움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 외로운가 하고 고민하기보다 왜 사랑이 부족한가 하고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J.D. 사우더의 You're Only Lonely입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지금까지 유난이었습니다. 내일도 여기 있을게요.